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께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 엿새 전이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엿새 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던 나사로가 살던 곳이다 고 12장 1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집에 그 동네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한때 베다니에서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다니는 감람산 너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감람산 언덕 너머에 있는 동네고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걸 볼 때 이렇게 좀 쫓겨난 사람들 함께 어울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베다니가 잔치집이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잔치인데 이게 잔치가 이제 파장이 날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잔치하기 전에 다 사람들한테 초대장 미리 돌리고 그래서 누가 몇 명이 올지를 다 계획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주인의 명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 사회, 과거에는 이게 사람이 체면, 명예 이거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잔치가 중간에 포도주 떨어졌다 이러면 그거는 찾아온 손님, 자기가 애써 초대한 손님을 푸대접하는 꼴이 돼가지고 주인의 체면이 상할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 하는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잔치의 기쁨을 더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삶이 깨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잔치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잔치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슬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잔치하는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표적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물리치고 잔치하는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대로 하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모시면 이런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언제나 잔치하는 기쁨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독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다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향수를 쓰듯이 기름을 썼어요. 우리 왜 그 향수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몸에 옷에 향수 뿌리고, 유대인들은 기름을 그런 향수처럼 쓰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머리에도 이제 기름 바르고 뭐 이런, 그런데 그 기름은 이게 아주 다양한 수준의 기름인데, 오늘 마리아는 본문이 강조하기를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비싸도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였다. 뭐 여하튼 기름 중에서도 최고급 기름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도의 어떤 공경심을 가지고, 극도의 공경심을 가지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이거를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려운데, 고대 사회, 신분제 사회에서는 발에다가 키스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즘이야 다 악수하지만 옛날에는 악수가 어디 있습니까? 신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거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키스를 하는데, 이게 보통 볼 키스를 하거든요. 이게 입으로 키스하는 게 아니고 볼만 갖다 대는 건데, 그거는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무릎 꿇고 뭐 손에 키스하는 게 아니고 반지에 키스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권위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관계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거나 발에다가 키스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아주 극도의 공경심을 가지고 가장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가장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오라버니 살아난 그것을 계기로, 그 이전에도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면 언제든지 비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히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멋져, 명분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 섬기는데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뭐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런 도둑이라 동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면 그거를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안 오는 거를 자꾸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거를 쓸데없는 수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가롯 유다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고 모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요 상당히 예수님께 위로가 된 일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같은 말씀 대단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구제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실 그래서 그 날마다 구제했다는 것은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일상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야고보 같은 사도가 부탁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좋은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그거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필수적인 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부어드린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한 어떤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자기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주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헌신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 사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죽음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물론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향유를 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인 거죠. 최선을 다한 헌신. 그런데 그것이요 예수님에게 어떤 섭리적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저거 낭비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때문에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러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팡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잔치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잔치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잔치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잔치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베다니의 잔치는 같은 잔치이지만 이게 수준이 달라요. 가나 혼인잔치는 모여든 사람의 기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여든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주시느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부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